시편 51편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극히 자비로우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다시금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에 의지해서 원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죄를 말합니다. 출생한 다음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악을 행하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오리지널 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를 이런 교리를 다루는 것이 오늘날 청중들에게 환영받는 일이 못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제목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청중들은 원죄와 같은 다소 어두워 보이는 주제보다는 좀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그런 주제를 이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성경의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죄와 같은 그런 주제는 다루기가 대단히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면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제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설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설교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청중의 호불호, 청중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청중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거기에 의해서 설교 내용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사람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임무이고 설교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원하는 주제들 때로 잘못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시대에도 이상한 청중들이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런 스승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현상은 오늘날에도 절대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도 아주 열광적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 해석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곁들여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번 설교를 들으면은 적어도 이 시대를 사는 교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곁들여 가지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 무슨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자들이나 관여할 바이고 그건 설교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상이고요. 그래서 유머가 넘치고 축복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해서 대단히 열광적인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인데요.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해석, 바른 성경 해석이 설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오늘 제가 다루는 원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단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대단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주제를 다루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원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공황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진리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한 부분만 잘못 해석해도 다른 모든 교리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곧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모든 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에 무관심한 무지한 그런 이제 신자들 그런 청중들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면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죄가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냐 막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허구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웃고 울리는 만담식 설교에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대단히 따분하게 느끼는데요.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주제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에 있으면은 대단히 긴장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죄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은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죄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간음죄를 지은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원죄에 대한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무섭고도 끔찍한 간음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비로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 교리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죄 교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 뭐 이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원죄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원죄를 가지고 이 태어났다는 것,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인생에게 의미하는가?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인생이 대단히 공고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의 비달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요, 인간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와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주 안에서 우리 인생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차라리 들에 피어있는 이름모를 풀 한 포기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하늘에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인생이 이처럼 불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말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상태이지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서 욕심을 따라서 평생 살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행한 비참한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거창한 무엇이 절대로 아닙니다. 낙천주의자들은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미화해가지고 거창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인생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전도서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랬습니다. 뭐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망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공고하고 가련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조금 자라다 보면은요, 젊은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불순종한 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시절보다 하나님 앞에 참 이 많이 불순종하는 그런 시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 자라나면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불순종하는 그런 시기를 인생들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망나니처럼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지요. 절제가 없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더 흐르게 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신이 없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녀들을 이제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흰머리가 도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노년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그러한 나이가 되면 벌써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아주 곧바로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관주의자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뿐인 것입니다. 왜 인생을 밝은 면은 무시하고 어두운 면만 말하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보면은 제가 말한 것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구절 한 구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가련함과 공허함을 이 한 구절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천주의자들의 거짓된 장밋빛 안경을 벗겨줄 진리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해 보았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보다 더 인생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해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공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그런 사상에 오염되어서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왔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은요,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어둡습니다.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묘사하는 것처럼 인생은 대단히 공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이 이렇게 가련한 것인가?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일이 문답 19문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원죄로 인하여 야기된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가지고 불행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유리 문답 19문인데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이제 원죄를 가지게 된 것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19문의 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생전에, 인생이지 않습니까?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그죠? 이 한마디 속에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모든 비참함과, 그 다음에 모든 비참함이 끝나면은 사망과 죽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벌. 아담은 참 그의 후손들에게 죄와 불행이라는 참 무시무시한 유산을 물려줬어요. 아담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요, 죄와 불행입니다. 죄와 불행. 원죄를 물려받음으로 우리 인류는 이처럼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원죄 교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물론 믿지 않지요.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되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교리를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이런 진리를 믿습니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죄와 불행이라는 참 끔찍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뱀이 접근하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단히 강교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뱀이 간교하게 물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불만 어린 답변을 이제 뱀에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하와에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고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같이 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 말하기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사건이 나오는데요. 만약 이 창세기 3장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이 왜 이토록 불행한지 아무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연구해보았자 왜 자신들이 그토록 불행한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을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우화이지 않는가? 막 꾸민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뱀이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제하고서 이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우화라고 한다면 허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이 말은 대단히 비논리적인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왜 왔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이솝우화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대단히 비논리적인 그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은 창세기 3장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전제하고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에게 왜 불행한가? 인간이 왜 불행한가? 왜 죽음이 왔는가? 다 아담의 실제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이 아담의 타락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간음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원죄를 들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이 무서운 죄를 짓게 되었음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원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온통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의 반목과 질시, 그리고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인간이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가족 간에도 원수지간인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고부간의 갈등, 또 남편과 아내의 다툼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웃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수금거림과 불화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폭력과 욕설, 또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더 심하지요. 서로 간에 분쟁을 많이 하고요.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참이 비참하고 불행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참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서로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살인하고 또 폭력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선시켜 보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 때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요. 시간이 가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불행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불행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원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마다 다 불행한 것입니다. 다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참 어둡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가련하고 공고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보다는 사회학자나 또는 철학자들의 말을 더 신뢰를 두지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론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불행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 사회와 국가의 불행, 또 인류의 불행 모두가 다 원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인생이 좀 더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가? 왜 인생이 방탕하고 음란하게 사는가? 원죄 때문이지요. 왜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가? 그 답도 원죄입니다. 왜 인생에 이처럼 많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들입니다. 왜 인간은 양보하지 못하고 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결국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답은 다 원죄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과 공감, 가련함 그 원죄에는 근제에는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확한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원죄 가운데서 출생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처럼 공고함과 불행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선하게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모태에서 원죄를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나온 죄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해결해보고자 스스로 돌을 닦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강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으면은 이런 원죄가 이제 씻겨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이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에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깊이 깨닫는다면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원죄와 또 잡음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깊은 뿌리인 이 원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죄를 용서받고자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의사에게 왜 가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는 여러분의 그 죄를 고치지 못합니다. 원죄를 씻고자 한다면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행합니까?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고민합니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벌써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을 다 살고 나서도 나는 지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이처럼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고 죄를 자각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